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넉넉히 이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넉넉히 이김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이김일 겁니다. 우리 삶에서 물리적으로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 이김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눈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저녁 내내 카톡방이 울리더라고요. 첫눈 왔어요, 첫눈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쁘게 또 첫눈을 감상하고 나면 항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꽁꽁 얼어있을 땅과 그 거리들, 그죠? 그런 거리들, 또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또 그런 자리들을 박차고 여러분 이 새벽 예배 강단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는 것처럼 또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김인 것이죠. 특세 1주차 마지막 날 예배 자리를 지킨 것도 이김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정상 멀리 있어서 나오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결국 예배 자리를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이김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자기 루틴 가운데서의 이김도 분명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이제 러닝이 굉장히 유행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를 뛰고 또 공원을 뛰고 합니다. 하루하루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들 또 하루하루 정해놓은 운동의 양을 다 마치고 나면 오운한 해가지고 오늘 운동 완료 해가지고 태그도 달고 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의 일상 속 루틴 속에 이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랬던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을 성공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던 어떤 것을 이루어냈을 때 나타내는 성취감도 일종의 이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이김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는 이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1년 동안 여러분이 말씀 읽기를 꾸준히 하셔서 그 말씀을 다 읽어냈을 때 또 거기서 찾아오는 이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읽을 때 그것을 마쳤을 때 나타나는 또 뿌듯함의 이김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 막내가 6살입니다 이제 아들인데요, 이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요즘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막 말을 시작하니까 말을 시작은 좀 됐죠. 이제 막 말을 편하게 하는데 이제 아빠랑 대화가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에게는 좀 이상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어른들, 이게 힘센 남자들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아빠를 칭찬합니다. 아빠 멋있어. 아빠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보기보다 집에서 칭찬받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의 칭찬이 이제 갈급한 거죠.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저를 칭찬해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흔히 이제 뼈를 때린다고 하죠. 촌철살인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좀 살이 막 이제 올라가서 좀 살이 좀 찔 때, 지금도 쪄 있지만 살이 좀 찔 때입니다. 아이가 찾아와서 이제 제 배를 막 만지는 거예요. 배를 만지면서 아빠, 아빠는 배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칭찬인지 뭔지. 그리고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근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괜찮냐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커져서 괜찮냐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듣는데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살을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 정해진 식사량 그리고 또 몇 시 이후로는 먹지 않겠다는 또 결연한 의지와 함께 그렇게 하루하루 각오를 다져가면서 이겨내는 그 일상들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이김이 매일매일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또 그런 마음들이 샘솟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김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한 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겨내는 것을 또 우리가 목표로 그렇게 달려가고 합니다. 그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제 위닝 멘탈리티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나 또 여러분들이 관계 있는 팀은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우리 선수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갖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서의 이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이김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것과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감이 여러분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넉넉히 이긴다,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가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하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오늘 일상의 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라, 이겨내라 라고 격려하는 응원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를 포괄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아우르고 있는 그런 말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실패하고 뭔가 좀 안 좋아진, 나빠진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 안에서는 승리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이 볼 때에는 성공한 것 같고 뭔가 두각을 나타내어 일을 잘 이루어낸 것 같지만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김은 세상이 말하는 이김, 그 승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어떤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꼭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원인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비롯된 승리, 우리에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마련해 놓은 장치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그리고 현재 또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영원한 승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의 말씀,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수의 주제는 전심으로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온전히 주를 따랐다라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특세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 갈렙과 같은 이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과 같은 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을 통해 어떠한 전심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편의 서신서를 쓴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설교하고 또 선교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가 쓴 서신서의 내용들은 누구도 의심할 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깊고 진한 바울의 묵상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어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제의 부음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그는 서신서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또한 성도인 우리, 그저 평범한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다 보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르지. 바울은 나랑은 달라. 바울, 내가 어떻게 감히 바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연약한 존재인 걸, 그리고 쉽게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자입니다. 그는 분명 특별한 사명자 맞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선교 여행을, 그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여생을 바친 사람이었으니까 분명 특별하고 위대한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질주했던 그의 삶이 정말 특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이 바울 당시의 수신자들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서신, 편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견디며 때마다 보낸 그 편지, 거기에는 그냥 좋은 말, 그냥 성도들이 뭔가 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담아낸 그런 서신, 혹은 자신의 어떤 신학을 정리해내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놓은 그냥 그런 글에만 그쳤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수 있지, 나와 다를 수 있지. 그러나 바울은 이 글에 자신의 죽음을 담보하고 쓴 그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그가 정말 사람들의 그 고통, 그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성도들을 향한 정말 그 진실한 마음을 담아 쓴 서신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참 깊고 깊은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 성도의 삶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확신했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그런 바울과 동일한 자로 여기고 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전심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과 이것에 이어서 또한 성도인 우리,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사는 삶이 가능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끈질기게 붙잡고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바울이 뭔가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겸손한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표현은 정말 고단하고 고난한 그 선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심 전과 회심 후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도출해낸 자기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 전에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하의 유대교 신자로서 그는 그 배움을 통해 얻었던 신념과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종교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이죠. 당시에는 좀 특권적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 바울의 배경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신념, 그리고 자신의 명분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 그 신념을 따라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바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이 죽어 마땅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포를 안겨다주는 정말 최악의 살인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선한 일을 했던 시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생각에서는 이 일이 정말 옳고 선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회심전의 바울의 모습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의 열심, 잘못된 방향의 전심은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죽음의 길로 내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기만 죽음의 길로 내몰아지고 자기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의 종말은 결국 사망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그렇게 사는 자들은 인생에서 사람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의 뜻에 따라 이루어낸 성과, 그리고 그 성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인정, 그리고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명예,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이러한 것들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권세요, 자기의 우상인지도 모른 채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그 바울이 어떤 날도 어김없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자, 그들을 정말 찾아서 정말 그들을 괴멸하고자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 어느 날, 그 어느 거리에서 홀연히 하나님의 빛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그는 사흘 동안 깊은 암흑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죠. 주님이 바울의 그 옛 본성과 옛 시선을 가리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죄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전심전력하여 내달리면서도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마구마구 달려가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메섹 도상에서 맞닥뜨린 그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변화하여 회심할 수 있었을까? 이후에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자신이 마주했을 것 같은 글을 적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3절은 여러분이 다 함께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사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아멘. 그럼 바울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길, 그 헛된 길, 그 공허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그 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그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전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새롭고 산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빛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부터 그 인생이 아주 자발적으로 주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연들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건너다가 만난 자신이 그 영적인 암흑기 그 정체를 깨달았던 그 시간은 또한 동시에 어떠한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삶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회심 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고 어려운 또 안타깝고 어지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시간에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를 강권하셔서 그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던지 누구나 바울과 다름없는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출발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 부활로서 승리하신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 승리의 영역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의 이후의 모든 행보는 결국 바울이 무엇을 어찌어찌해서 얻어낸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심으로 이루어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바울의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서신서에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여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좀 희망찬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이 좀 밝고 환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의 삶이 어디 그렇기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바울의 삶이 늘 행복하기만 했나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쭉 여전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분명히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한 어려움부터 또 그를 의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수많은 말의 고통, 그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런 불신과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어내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또한 어떠한 일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가 매를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아멘 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처지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새 생명을 얻은 자녀이고 여러분의 삶도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부르심에서 마땅히 바울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 것을 권면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스펙과 또 명예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이김에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이기는 것에는 죄송하지만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주 우리의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을 먼저 구할 것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구하기에 너무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거롭게 느껴질 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분주하고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 불리기에는 좀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은 성도로 살면서 받게 될 고난을 거부합니다. 성도로 살면서 받게 될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손해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러한 것들에서 마땅히 하지 못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그것이 거북하고 그럴 때마다 참 그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것을 해치고 나아갈 믿음의 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채워져야 될 우리의 그 고난의 잔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다윗은 신실하게 믿는 자였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광야의 산간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말씀해 보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숨어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처럼 살지 않고 숨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산과 광야를 돌아다니며 숨어 살았던 다윗의 모습.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고달프고 힘겨운 삶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여러분 다윗의 어느 상황에나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삶이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이김과 믿는 자의 승리는 오직 주의 함께 하심이 판단 기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낡고 후패하고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과 가난과 빈곤과 환난과 무명의 삶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고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또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하며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삶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얻은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고난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어 영광이며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심으로 해낸 그 사역의 원동력과 그 결과들은 매 순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러한 감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천할 때도 곤고할 때도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는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낸 그 우선적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곤고할 때도 빈곤할 때도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의 이김과 승리는 그의 어떠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인공인 갈렙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갈렙이 열두 정탐꾼과 함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르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그 땅을 악평하죠. 패배감에 찌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어떤 의지를 보면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기세를 보면 정말 그 10명에 못지않은 아주 완벽한 또 그런 힘 있는 그런 기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말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그 정탐하고 나타낸 결과,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소수 의견, 그들이 가진 그 의견은 어떠한 확신에서 비롯되었는데 갈렙은 그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기뻐하시면이라는 단어는 하페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고백과 이 바울의 고백이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는 고백임이 보이십니까? 넉넉함으로 이기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넉넉함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넉넉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넉넉함의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사랑은 사실 감히 우리가 참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했는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공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바울처럼 주님의 대적자요 살인자였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넉넉한 사랑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엉망일 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의 그 시절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눈을 가리우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시선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다른 곳을 향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사탄은 전심전력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전심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전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붙드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를 어디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일까? 바울은 그 의미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그 의김과 승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에 기원하고 있음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생명을 주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섬기셨듯이 바울도 그렇게 한 영혼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방인들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울의 열성과 열심으로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함으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김과 승리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 같다면 모든 것은 남김없이 섬김을 위해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쭉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또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압도되어 있을지라도 또 다시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고난과 고통에 또 집중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주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잊고 또 힘들고 불평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의 삶을 달래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주셨던 사사시대의 백성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도 잘 아십니까? 우리 주님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사이클을 우리 주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와 가는 이 길 가운데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그 풍경이, 그 사랑이,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길 바라지 않으실까요? 비록 서툴지만 하나님만 믿고 가는 모습을 바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정말 힘들게 걸어가는 그 걸음. 근데 여러분, 그때 아빠 엄마가 어떠합니까? 자기의 템포로 그 걸음을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와 함께 그 손을 잡고 아이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죠. 그 아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 아이가 혹여라도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십자가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전심이 나타난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앞으로도 반드시 옵니다. 때마다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재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지금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가 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같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환대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인생 최고의 영예이며 영광으로 여기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남은 동안 채워가며
시간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여 한 영혼을 세우고 또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매주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해 봅니다. 주일학교부터 청년, 청장년, 장년의 시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동체에 두시고 개인마다 사명을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전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저 하나님에 대한 종교관념과 종교의식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식은 있지만 마음의 순전함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보다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